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0, 제 성경에는 16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 오라 빌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좀 띄워서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좀 더 또 띄워서 좀 읽겠습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됨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보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나이도 몇 살 먹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 손주가 네 명이나 되는 거예요, 벌써. 세월이 참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저도 엊그저께 구원받은 것 같은데, 1987년도에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 여기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비하면, 참, 제가 감히 뭐 나이 이야기는 꺼낼 제비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저도 늙어가는 것 같아요. 예? 네. 여기 어딘가 저희 어머니도 아마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어딘지,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1차, 2차 수양의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 그 트루스토리를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 전국에 그 저희 어머니 트루스토리를 대사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여러 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한밭교회에 계신 우리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름이 민병환인데, 하여튼 제가 이 큰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이제 가끔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나 같은 놈을 놔놓고 또 아들이라고 또 미역국 끓여서 먹느라고 참 고생하셨겠다는. 처음에 이제 저희들 집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 1983년도라고 기억이 됩니다. 한밭교회, 대전이죠. 대전 한밭교회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동생이, 제 네 번째가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이 이제 처음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박옥수 목사님 한밭교회 첫 집회 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집안이 이제 난리를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 하여튼 처음으로 우리 가족 중에 이제 그 네 번째 여동생인 그 지금 이제 안양교회에 신무하시는 조성화 목사 사모인데, 그 동생이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 가족을 다 이제 지금은 다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뭐 손주들까지 다 합치면은 뭐 한 2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다 합치면은 한 20명쯤 될 것 같은데. 그래, 이제, 벌써, 이제, 손녀가 벌써,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이제, 그, 우리 큰 둘째 사이죠. 둘째 사이가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 김영진 선교사인데,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으니까, 평화가, 가족에게 평화가 있더라고요. 평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사는데 참 소망스럽더라고요. 저도 87년도에 복음을 듣기 전에 참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핍박을 많이 했는데, 핍박한 내요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집안에 구원받은 내력을 보면, 하여튼 뭐 우리 바로 밑에 여동생이 한밭교회 김영식 장로 그 아내인데, 거기는 또 구원받기 전에 쥐약을 또 사갖고 쥐약 처먹고 죽는다고. 참 하여튼 그때 죽었으면은 참 더 이상 볼 수도 없었는데, 한 번은 퇴근을 하고 집에를 왔는데, 집에 부엌에 연탄불 위에 된장국이 막 끓어가지고 막 넘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아유, 얼른 가서 이제 내려놓고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했더니, 여보, 지금 나 충남대학교 병원에 와 있어. 그래서, 왜? 왜 다쳤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뭔데? 그 광현이 아빠가 쥐약 먹고 죽는다고 지금 병원에 와 있대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서 보니까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막 그 간호사들이 막 호수를 입에다 집어넣고 막 뭘 세척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제가 병신같이 뒤질라면 많이 처먹고 뒤지든지, 왜 살아서 사람, 산 사람 고생시키냐고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러더니 남자 두 명이 와서 또 막 하더라고. 그러더니 한 며칠 병원에 있더니 어느 날 나한테 와서, 형님, 저 구원받았어요. 그러더라고.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뭐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같이 매제니까 이제 술동무로 이제 같이 이렇게 둘이 술 한 잔씩 먹고 늘 이렇게 그랬는데 어느 날 구원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구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고 하여튼 저희들 그 집에 이제 막 제가 하여튼 핍박을 좀 이렇게 좀 했는데 한 번은 그 매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 당시에 이제 무슨 가죽으로 이제 가방도 만들고 가죽 잠바 옷 같은 것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여동생이 이제 거기 어떻게 취직을 해갖고 그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김영식 장로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둘이 뭐 어떻게 하더니 애를 하나 만들어내더라고. 젊은 처녀 총각이 만나면 만나서 살다가 보면 만들어지는 거 맞잖아요. 여기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참 1차 지금 수양의 이제 비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임민철 목사님 어머니는 내가 죄가 있다면 너 아버지 만나서 결혼한 게 죄라고 그랬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 80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함양에 있는 봉전초등학교에서 수양회 할 때니까 오래됐지요. 거기 제 이제 그 동생이 여동생 네 번째 여동생 주성화 목사 사모로 있는 여동생이 저희 어머니를 거기를 수양회를 모시고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그 트루스트리에 보면은 그이가 내 죄 다 가져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이가 누구예요? 그이. 그이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인데. 그래,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그 동생이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가족들을 이렇게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밑에 여동생이 지금 매제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런 바람에 이제 결혼식도 안 올리고 둘이서 이제 연애 걸다가 이제 하나 아이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뭐.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 시신 앞에서 둘이서 이제 아 그거 참 그것도 괜찮더라고 돈도 안 들어가고 그 시신 앞에서 물 떠놓고 그냥 식을 올렸어요. 왜? 그 가족들 다 모여 있으니까, 집안 가족들 다 모여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평생 이제 또 앞으로 또 살겠지만, 죽을 때까지 살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살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막, 교회 다니는 거 진짜 싫었어요, 저는. 저는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함양에 있는, 그 봉전 초등학교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들으셨는데 제가 거창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 가까워요. 그래 거기를 한 두 번인가 세 번 가봐. 지금은 이제 그 초등학교가 폐교가 돼가지고 다른 무슨 뭐 큰 업체에서 그걸 사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연구하는 아니면 실습장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잘 꾸며놨는데 한 몇 번 가봤어요. 여기가 우리 어머니 복음 구원받은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또 감회도 깊고 그래서 이제 가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주머니 어떤 목사님이 와 교제를 하면서 아주머니 죄가 많지요 하니까 나 죄 없어요. 내가 죄가 있다면 자식 새끼 많이 난 죄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식 새끼 여섯 개밖에 안 났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났다고 또 왜냐하면 그 당시는 좀 어렵고 가난하고 저도 내가 기억으로는 좀 우리 집이 잘 살지를 못했어요. 진짜 막 가난하고 내 땅이라고는 진짜 손바닥만한 것도 하나 없으니까 논이고 밭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고생고생해서, 어머니하고 고생고생해서 이제 이렇게 땅을 좀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산 것도 아니고 몇 마지기에 샀더라고. 논도 몇 마지기에 사고, 밭도 한 1,000평짜리 하나 사고, 그렇게 이제 사서 사시면 고생고생하면서 자식들 가리키고 그래 고생하셨는데, 물론 저희 어머니나 어머니만 고생한 게 아니라 여기 막 보니까 뭐 다들 뭐 시골서 농사 짓고 살면서 고생 안 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자식들도 많이 낳고, 그때만 해도 뭐 보통 5명, 6명, 7명, 어느 집은 뭐 11명까지 막 낳고, 그래, 그런 집도 있어요. 저희 시골 고향에서도 이제 막 11명인가 12명이가 난 집이 있더라고. 아유, 그 어르신 칠순잔치 때 그 제 친구 그 중에 한 명이 아들이 딱 하나 있어요, 아들이. 근데 아들이 나하고 친구인데, 그 우회로 전부 다 누님들이 10명인가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났는지를 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눈으로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이니까 알지요. 그래, 아무튼 이제, 그래, 이제 해가지고 막 그 사는데 얼마나 다 어렵습니까?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거 있어요. 제가 노인보건반 할 때마다 보릿고개 이야기 하면은 참 재미난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 못 살 때는 반찬이라고 하는 거 봐야 다 된장, 고추장, 간장, 이 세 가지가 유일한 반찬이었는데, 하루는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국을 아욱 뜯어다가 이제 된장국을 끓이면 맛있죠. 거기다가 또 뭐 하다못해 새우래도, 뭐 마른 새우래도 한 주먹 넣고 끓이면 더 맛있지만, 또 그럴 여건도 아니고 호박이나 그냥 어디다 뚝 따다가 그냥 뚝뚝뚝뚝 썰어서 집어넣고 그냥 된장 한 숟갈 풀어가지고 끓여도 그 아욱국 그렇게 끓이면 참 맛있거든요. 그 그냥 뭐 별로 거기에 뭐 요즘 뭐 옛날에는 뭐 미원 조미료라 미원 같은 것도 막 있기는 있었지만 막 그것도 비싸니까 조금 집어넣고 그냥 거의 막 된장국 끓여서 아욱 뜯어다가 그냥 주물럭 주물럭 하고 꾹 짜가지고 그냥 칼로 두 번 아니면 손으로 쥐익 비틀어가지고 찔러 집어넣고 그냥 끓이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하루는 되게 아욱국을 끓여서 이렇게 먹는데, 한참 먹는데 뭐가 보니까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다냐. 처음에는 새우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새우가 아니라 그게 구데기라, 구데기. 한 번은 저도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고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이제 들에 나가 다 일하러 가셨으니까 배는 고프지. 근데 이제 보리밥을 이렇게 해서 아침에 보리밥을 해가지고 이런 소쿠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이게 점심때쯤 되면 묵이 돼요. 묵, 떡밥이 되는 거예요. 묵처럼. 그러면 그 샘물에 가서 찬물 떠다가 뚝뚝 말아서 막 풋고추 푹 찍어갖고 먹고 그러면 매워도 참 맛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벌써 세월이 참 벌써 한 50년 전 이야기니까, 50년 전 이야기니까 오래됐죠. 세월을 참 오래됐지만은, 한번 된장을 이제 상추쌈을 싸 먹으려고 이제 그 보리밥도 그 상추쌈 싸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 날 된장하고 같이 싸서 먹어야 맛있어 그건. 된장을 풀으려고 장독에 가서 장독 뚜껑을 뚝 열었는데, 된장 위에 이렇게 이제 단장을 다 먹고 손으로 따다다 다 대놓잖아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딱딱.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된장 단지가 분명히 맞는데, 된장 단지 위에 보니까 벌집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 이놈의 구데기들이 그냥 구멍을 내갖고 막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 부처님 이해가 잘 되는가 봐요. 웃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막 그냥 수저로 그냥 푹 뽑고 이제 푹 떠다가 갖다 놓고 그냥 막 상추 쌈을 싸서 그냥 뭐 같이 먹는 거예요. 구데기도 뭐 들어가면 뭐 뱃속에 들어가면 뭐 영양가가 되겠지. 그냥 싸서 그냥 먹고
시골에서는 복숭아 같은 것도 떨어진 거 주워다가 뭐 그냥 칼로 그냥 대충 뚝 잘라갖고 막 껍질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다 한참 먹다 보면 그 복숭아 칼로 자른 뒤에 보면 뭐가 한 마리가 꾸물떡꾸물떡 하는데 반은 잘려갖고 벌써 입에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가고 반은 복숭아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또 먹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이제 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참 그래도 그때 그렇게 먹고 아마 그걸 먹어서 보약이 됐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이제 다들 고생을 해가면서 이제 크고 우리 어 모친님들이나 부친님들 보면 다 그런 세월을 다 지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파리가 와서 쥐 깔린다고 하지요. 막 거기다가 막 새끼를 알을 이렇게 까면은 막 그게 구디기가 돼가지고 막 된장 볼집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리고 또 간장단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면 쥐가 한 마리 들어가서 죽어서 그냥 뒤가 팅팅 불어가지고 밑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안 보이죠. 뭐 우리 집에서도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기억이 나는 쥐를 한 마리 건져낸 적이 있어요. 이게 뭐야 하면서 꼬리를 잡고 건져서 이렇게 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 간장, 조선 간장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잊어버려져요. 그런 게. 그게 시골에 사는 맛이더라고, 맛. 시골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그런 세월들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저도 이제 내년이면 60이니까 참 저희 어머니가 지금 79이신데 끝자리가 저하고 같아요. 어머니 몇 살에 시집 왔냐니까 20살에 왔다 하더라고. 그냥 시집 와서 그 해에 나를 낳은 것 같아요. 끝자리가 같은 거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44세 돌아가셨어요. 44시면 젊지요? 젊지요. 우리 어머니 40에 에이 뭐 나는 30살에 바보 됐어 그러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혼자 이렇게 되셔가지고 시골서 고생도 많이 하고 빚을 갚았는데 이장님이 빚을 안 갚았다고 다시 그 빚 갚으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쌀을 뭐 그때 60가마니인가 몇 가마니를 우리 어머니 혼자서 그거 갚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8년간 제가 90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결혼하고 나서부터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농사 짓는 일을 이제 끝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아파트에 사시니까 처음에는 아파트 와갖고 사는데 하룻밤 주무시더니 엉금엉금 기어 나오면서 나 여기서 죽어도 못 살겠다. 나 다시 시골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막 그러시는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지금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편하고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지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구원받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은 구원받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시골서 이제 고생하시다가 제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모셨는데 결혼하면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지만은 또 이제 어려워요. 가정이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직골이 많은 월급 타갖고 그 먹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도 막 버스 청소하러 다니기도 하고 막 하여튼 고생도 많이, 그러면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사는 것은 뭐 걱정은 없어요. 다들 막내가 그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실 때 막내가 5살인가 밖에 안 됐었어요. 뭐 도망가려고도 했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내 때문에 뭐 못 도망갔느니 막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 이제 잘해주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살다가 보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복음이 딱 하나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그 물론 이제 삶 자체는 좀 힘들고 어렵기는 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우면은 더 마음이 이렇게 막 모아지고 막 그래 우리 예수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가자 하면서 막 그래야 정상인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제일 싫어했어요. 제일 싫어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가는 걸 거의 1년 가까이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수양회 할 때마다쯤 되면은 제 아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부부 싸움을 하려고 일부러 시도를 하고 막 바가지를 긁었는지 뒤늦게서 알았어요. 그럼 그냥 뭐 물론 뭐 저도 이제 술을 많이 이제 먹었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처먹었다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술 많이 먹었어. 저도 이제 술을 막 좋아하고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사실 그게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저도 이제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하여튼 뭐 구원받기 전에 술을 하루 저녁에 이제 술 먹기 시작하면 소주 그 조그만한 병 한 15병씩 막 이렇게 먹었으니까 뭐 그거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20병도 안 되니까. 근데 그 술 먹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술 먹은 것 갖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부산에서 처음 사역 갈 때 전도사였을 때 옆에 서부산교회 집회를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당시에 그 서부산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어이 저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제가 전도사님 예 저 동기동창 왔는데 가서 교제 좀 하라고 하더라고. 난 그래서 실제 동창이 왔는 줄 알고 예 하고서 막 가서 교제를 하려고 딱 갔는데 어떤 분이 술이 채갖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더라고. 그래 제가 아유 아저씨 했더니 너 누구냐 그래서 아 나 여기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어? 전도사? 아니 그래 술을 얼마나 드셨길래 그렇게 술을 먹고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나 술 많이 먹어 그래서 몇 병이나 먹어요 그랬더니 5병 먹어 그러더라고. 5병이 많아요? 내가 아이고 그까지 술 5병 먹고 해롱해롱 거리냐고 아이고 그 너는 몇 병 먹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요? 나 보통 한 15병 먹어 그랬더니 갑자기 무릎을 딱 더니 형님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구원 받았어요. 아 진짜예요. 그 뭐 술 먹은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은 나는 그냥 내가 먹은 약만 이야기했는데 그 술 먹은 것 때문에 또 우리 그 처남이 또 구원 받고 하여튼 우리 처갓집에도 지금 복음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92세에 돌아가셨어요.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조문을 하고 아이고 그래 장인어른이 면세가 어떻게 되시냐니까 92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걸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근데 이제 가족은 또 틀리대요. 사위하고 가족, 딸들하고는 또 다르더라고. 아, 그러냐고 하면서. 아, 그래도 살 만큼 사시다 돌아가셨으니까 서운하지는 않겠다. 그 말. 나도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90세 넘으신 어르신들 여기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내 장인 어르신이 92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딱 사위, 막내 사위인데 딱 우리 처갓집도 7남매인가 그래요. 그 중에 이제 딸로서는 제가 막내, 제 아내가 막내고 제가 막내 사이인데 92세에 돌아가신 걸 이렇게 보니까 저도 뭐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니까. 여기 어르신 92세 된 우리 할아버지들 계시면은 또 서운할까 무섭네. 저 목사가 나는 100살까지 살고 싶은데 92살에 2살에 죽었다고 하는 게 서운하게 생각 안 한다고 하니까 저런 싸가지 없는 목사가 어디 있어 또 혹시 그럴지 모르겠네. 나는 지금 100살까지 살려고 하구만.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래 이제 92세 돌아가지 그래도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아 저는 막내 사위로서 그거 하나밖에 참 효자으로 단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뭐 나이야 저절로 먹기 싫어도 그냥 1년 지나면 한 살 뚝 2년 지나면 두 살 이렇게 그냥 먹어가는데 오늘 뭐 참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내가 지금 노트에 써놓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이 저희들 집에 들어오면서 진짜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 계시는 걸 싫어했어요.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많이 하고 제 아내가 구원받고 저한테 참 많이 맞기도 하고 이빨 어느 날 한우 때 주먹으로 한데 여기를 때렸더니 뭐가 하얀 거하고 빨간 거하고 같이 섞여서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40도 안 된 여자가 틀니를 하고 다녔으니까 뭐 이빨이 썩어갖고 뺀 게 아니라 내가 몇 대 때렸더니 몇 개 빠지더라고. 그리고 어느 날 또 교회 간다고 하면서 기차 대기를 한 대 때리니까 또 고막이 또 터져버리네. 그것도 모질라가지고 하여튼 뭐 좀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루는 이렇게 이제 교회 갔다 온 걸 알고 좀 몇 대 발로 밟았더니 며칠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똥을 좀 받아내고 근데 하루는 출근을 딱 하는데 뒤통수가 되는 거 내가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내가 죽어버릴 거라 하더라고. 그랬는데 그날 퇴근을 해갖고 집에 와보니까 그날을 정상적으로 퇴근을 하면 저녁 8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출근을 딱 했는데 그날이었어요. 뒤뚱시가 되고 내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만 있으면 뭐 하겠다?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차라리 뒤져라. 그러면 내가 예수 안 믿는 다른 여자 얻어서 살지 뭐 까짓거. 그렇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을 그래 이제 정상적으로 8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날 회사 가니까 정전이 돼가지고 전기가 나갖고 회사가 이 기계를 돌리지를 못하니까 일찍 퇴근을 하락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찍 퇴근을 딱 하는데 그래 11시에 이제 퇴근을 하려고 딱 자전거를 타고 이제 퇴근을 하다가 늘 그 들리는 집에 있어요. 제가 이제 퇴근을 할 때마다 꼭 인사를 하고 가는 집이 있어요. 이거 먹기 위해서 들리는 그 집이 있어. 술집이 있었어요. 늘 들리는 집이 있어요. 하여튼 거기는 안 들리면 집에를 못 가니까. 그래갖고 그날도 거기 들려서 한 7-8병 먹었나? 먹고 이제 7-8병 먹으면 자전거 타고 가기가 딱 맞아요. 비틀비틀비틀 하면서도 그 차 타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왔는데 아내가 없어졌어요. 순간 막 이 마음이 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야, 이 사람 진짜 일저질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그 옆 뒷집에 당수 그런 거기 사는데 거기 이제 가도 물어봐도 모른다까지 옆집에 가도 모른다까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 이 사람이 혹시 교회 간 거 아닌가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여보세요 했더니 거기 혹시 우리 민아 엄마 안 갔습니까? 그랬더니 아, 안 왔다고 하더라고. 그 전화를 끊었어요. 안 왔다 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또 일저질른 거 아닌가 막 불안하고 있다가 앉아서 텔레비를 틀어놓고 보는데 이 불안한 마음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가서 또 슈퍼에 가서 소주를 사다가 집에 이제 와서 또 먹고 앉아 있다가 이상하다. 막 여기저기 막 내가 아는 데는 다 전화해봐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다가 저녁 때쯤 돼갖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이거 한밭중앙교회 맞아요? 맞습니다. 혹시 거기 우리 미나엄마 안 갔습니까? 했더니 두 번째 전화를 받을 때는 아가씨가 받는 것 같더라고. 첫 번째 받을 때는 어떤 아주머니가 봐서 안 왔다고 하더니 두 번째 전화를 했을 때는 어떤 아가씨가 받는 것 같더라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 미나엄마 거기 안 갔으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아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 어머! 하면서 전화를 딱 끊는 거라. 그걸 알고 내버려 뒀어요. 딱 왔더라고. 저녁 집에 딱 와서 나를 보더니 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아직 퇴근 시간, 퇴근도 안 했는데 이제 와 있으니까 이제 막 기절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면서 막 그날 그냥 박살을 냈어요. 박살을 냈어요. 거의 뭐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도록 발 지근지근 발버는 그랬는데 그날부터 며칠간에 이제 뭐예요 이제 집에 누워 있었어요. 화장실도 못 가요. 오광을 방에다 갖다 놓고 오줌을 넣을 정도였으니까 뭐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이제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야 이 여자는 다리 몽댕이 부러뜨리면 다리가 붙으면 또 교회 갈 여자구나. 그래서 그때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그 마음에 어떤 충격이 있다가 한번 왔다가 지나가면은 마음이 좀 꺾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암풀을 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막 또 교회를, 그래도 교회를 가더라니까요. 그 정도 하면은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힘이, 예수님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나를 이기더라니까,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또 어느 날은 또 보니까 막,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진짜 막, 제 매제가 그 가죽 같은 걸 하면서 공장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여름 수양회 때 되면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구원받고 그 텐트 만들어서 수양회 때 텐트, 솔밭에다 텐트도 고쳐주기도 하고, 막, 이제 팔기도 하고 막 그러는 일을 했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근데 하루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형님, 요 터에다가 우리 텐트 좀 만들게, 터 좀 빌려달래요. 그래. 아, 그러면 요 상추하고 아구하고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아이, 그거 제가 돈 드릴게요. 저는 돈에 약해요. 누가 돈 준다 하면 그냥 꼼짝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야 했더니 아유 하루는 퇴근해갖고 와 보니까 세상에 거기 공장을 차렸더라고. 미싱을 일곱 대인가 여덟 대 뒤에다 놓고 막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집을 내 집을 뺏으려고 하나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름 수양에 가까워 보니까 텐트를 조립을 해서 그걸 이제 막 이렇게. 예. 수양회 때 이제 텐트를 줘야, 분양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느라고 막 그 한밭교회에서 막 청년들, 장년들 많이 왔더라고. 내가 이제 저는 늘 이제 이렇게 술을 먹고 이제 퇴근을 하니까. 그런데 딱 우리 집이 철대문인데 한 번도 손으로 열어본 적 없어요. 발로 그냥 대문을 차면은 야가 그냥 지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힘이 없으면 그냥 열려요. 쓱 들어갔는데 보니까 한 30여 명이 와갖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 예수쟁이들이 왜 우리 집 와갖고 이 설치고 지랄들이 빨리 안 가 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제 다섯 번째 남동생이 와갖고 나를 잡고 형! 왜 그래? 막 저희 어머니도 애비야 너 왜 그러냐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동생이 나한테 형 죽을래? 그래 오늘 네가 죽어봐라 하고서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갖고 동생 배를 확 찔러버렸어요. 그랬는데 찌르는데 그 부엌칼 나를 손으로 잡아갖고 같이 찔려갖고 배를 이렇게 지나가 메시지 반을 이제 꼬매고 할 정도로 막 피가 막 쫙 터지는데 막 다들 놀라갖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방에 있는 물건 다 집어내버렸어. 마당으로 그냥 막 다 집어내비는데 한참 집어 뭐냐 방에서 집어내비는데 뭐가 하나 날라가더니 으악하고 우는데 제가 그때 둘째 딸내미를 나갔고 요만 했어요. 주먹만 해갖고 둘째 딸을 낳고 눕혀놨는데 그 보적에다 쌓아놓으니까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집어내 비른 거라. 그런데 마당으로 날아가면서 방에서 마당까지가 한 5, 6m 돼요. 막 그걸 날아가면 우는데 그때서 딱 정신이 들어오는데 그때 그리고 정신이 잠깐 딱 들었다가 이 테이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딸이 날아가고 그 바닥이 세멘트 바닥인데 거기 떨어졌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텐트가 쌓여 있었어요. 이렇게 텐트. 고우에 똑 떨어진 거라. 그런데 그 딸이 안 죽고 살아서 지금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간다 이제 둘째 사이의 아내가 됐는데 저도 이제 제가 이 복음을 우리 집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야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1987년도 대구 동아쇼핑센터에서 그 두 번째 날 11월 3일 2일부터 하는 그 동아쇼핑센터 집회 때 두 번째 날 11월 3일 날 저녁에 열왕기하 5장 박옥수 목사님이 전하는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작년에 제가 이 제 아내가 암에 걸렸었어요. 직장암 말기 암에 걸렸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제 아내가 처음에 암이라는 것이 딱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직장 암 말기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속에서 첫 번째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아, 내 아내 죽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살릴 수 있을까? 나 하나 바라보고 시집 와서 지금 56년인가? 지금 56년 지금 살고 있는데 딱 직장 암 말기라고 의사 선생님이 하늘 그 순간 속에서 아, 내 안에 죽겠구나.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지?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이제 하나님 은혜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첫날 밤 새우고 두 번째 날 이틀째 되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려주십시오. 제가 마음에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누구한테나 살려달라 소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그때 새벽에 내가 하나님 내 평생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물론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 살려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는 몰라. 하여튼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정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내 살려주십시오 하는 소리를 해봤어요. 딱 한 번 태어나서 지금까지 58년이지 작년이니까 지금 59이니까 작년 58인데 내가 얘 구원을 받고 목사였었지만 살려달라 소리를 해본 적은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냥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십시오.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는 많이 해봤는데 작년에 제가요. 하나님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의사라면은 뭐 수술을 해서라도 뭐 어떻게 좀 고쳐준 낫게 해줄 수 있다든가 그러면 모르는 그것도 아니고 저는 뭐 진짜 아내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두드러 패가지고 고막이나 터트리고 이빨이나 부러뜨리고 그냥 막 다리나 막 팔이나 부러뜨리고 또 뭐 응? 응? 딸내미 집어내밀고 막 칼로 동생들 배나 찌르고 우리 어머니 생일날 그냥 와갖고 예수쟁이들이 와갖고 막 해피 보스에다가 막 촛불 켜놓고 막 이 케이크 위에다가 막 그러는 걸 갖다 확 상을 그냥 엎으니까 그냥 케이크가 확 찌그러들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어머니가 저를 막 붙잡고 막 흔들걸래. 어머니고 뭐고 필요 예수 믿는 거 나 예수쟁이 되는데 싫으니까 다 그냥 필요 없다 가면서 어머니를 들어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어머니가 붕 날아가갖고 그 문틀 있죠 문틀 그래서 여기를 딱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 부러져 버려서 여기 똑 부러져. 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여튼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5년밖에 안 했으니까. 10년 한 사람에 비하면 뭐 적게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제 아내가 탁 그 암에 딱 걸리니까요. 야, 사람이. 나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 소리를, 목사지만 살려달라는 기도는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막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다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40절, 40절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자, 이 말씀은 작년 2015년 우리 박옥서 목사님이 신년사 말씀이었어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작년 2015년 신년사 말씀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네가 나 믿으면 너 영광을 볼 거다. 분명히 영광을. 그래갖고 그날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제 아내한테 찾아갔어요. 여보,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다. 이게 2015년 박옥수 목사님 신년사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딱 하나님이 주시는데 당신 마음은 어떠냐 하고 물었어요. 이제 당신 마음은 어떠냐 그랬더니 제 아내도 이제 그날 이제 기도를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날부터 이제 검사가 시작이 들어가는데 기도를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래 당신 마음은 어떠냐? 그래 물었더니 제 아내가 여보 나도 아침에 기도를 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찾지는 마셔 안 찾아도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자기를 붙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여보,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우리 울지 말자. 하나님이 울게 하기 전까지는 울지 말자. 그리고 그날 그 새벽 그날 그 이후로 오늘까지 제 아내를 아내나 나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 아내가 지금은 암이 다 나섰어요. 깨끗하게 나섰어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참 저희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주 일요일날 우리 박옥수 목사님 병원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딱 보는 순간 제 아내가 박씨예요. 박씨. 박자매 안 죽어. 박자매 안 죽어. 하나님이 절대 안 죽여.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일요일이라 벌교회에서 이제 말씀 전하라고 교회에 와 있었고 근데 목사님이 박자매 안 죽어. 하나님이 절대 안 죽여. 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딱 아, 목사님이 안 죽는다고 했어. 저건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했어.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 내 아내 안 죽는다. 저는 지금도 그걸 믿고 있고, 진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안 나와요. 병명이 없어요. 나사로가 몇 살의 병에 걸렸는지. 근데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이냐? 죽을 병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전 베다니에서 나사로라. 자,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그러면 왜 성경에다 어떤 병이라고 했는가? 병에는 수만 가지 병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수만 가지 병이 다 걸려야 죽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병만 걸려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병 안 걸리고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교통사고 나면 죽더라고. 병 안 걸려도. 그러니까 죽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라. 근데 이 나사로도 병들였는데, 병이 걸렸는데 병명도 없고, 다만 분명한 병은 걸린 건 확실한데 어떤 병이냐.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병이, 내 몸에 지금 병이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떤 병인지, 관절염인지, 신경통인지, 위장병인지, 뭐 암인지, 암도 뭐 하도 많으니까. 일산에 가면 암센터가 있어요. 서울 저 고양시 일산에 가면은요. 암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암도 종류가 하도 많아요. 너무 많아갖고, 뭐, 제일 많이 우리 여자들이 걸리는 건 자궁암, 유방암, 또 뭐 남자들, 여자들도 위암, 폐암, 간암, 남자들 특히 많이 걸리는 폐암, 위암, 간암. 저도요, 간경화 했었어요. 1987년도 3월 달에 제가 간경화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자네 그렇게 술 먹다는 3년 안에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3개월이 아니라 3년 안에. 야, 그럼 아직도 3년은 더 살 수 있겠네. 그럼 죽기 전에 실컷 처먹거나 죽자 해갖고 막 더 많이 먹었어요. 막. 진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들이라고 병 낫고 보려고 막 약을 사다 준 걸로 한 번은 그냥 그때 당시 30만 원 돈, 15만 원에 20만 원인가 하여튼 30만 원인가 돈 약을 줘다 주는데 그걸 다 갖다 버렸어요. 화장실에다. 왜? 일찍 죽으려고.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죽으려고. 그런데 참 하나님이 그해 87년도 그해 기적적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딱 받고 제가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 산령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은 있는데, 야, 내 이 간경화 내가 간경화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겠다. 산령이 된다. 그러면 생령이 되나 살아나겠다. 야, 이 병 낫겠다. 그 생각을,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마음을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때 가서 간증을 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하면서, 와,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근데 진짜 저 약 안 먹고 그 병 났었거든. 간경화 났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내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때는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진짜 저의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말씀을 추석 때, 하필은 추석 때 얼마나 먹을 게 많죠. 앞으로 조금 있으면 추석 돌아올 건데 먹을 거 많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꼭 그럴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하고 뭐 또 아니면은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무슨 중성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데 그때는 그게 참 그때 이제 뭐 추석날까지는 음식 먹고 그 이튿날부터 금식하며 성경 읽어야지. 그러면서 진짜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산 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령이 되리라고. 야, 그러면 내 병 낫겠다. 그 마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작년에 때 간증을 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래요. 그 믿음으로 그러면은 병 낫는데요. 그때는 믿음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역사를 해주었어요. 제가 깨끗하게 그때 나섰거든요. 약 안 먹고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오빠가 병들어 있으니까 예수님 모셔다가 병을 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더니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고, 예수님 모시러 간 그 사람들에게 이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예수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사실 이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라 말씀으로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오셨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고 이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병도 죽을 병이 있고 죽지 않을 병이 있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면 죽어야 죽지만은 죽을 병이 아무리 내가 병이 많이 걸려 있어도 죽을 병 아니면 병이 나를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누워 있는데 예수님 만나기 10분 전에 그 병이 38년 이제 죽였으면은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근데 나사로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니까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오빠가 죽은 걸 놓고 막 우는 거라. 자, 죽은 걸 보고 운다는 건 죽은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형편을 보고 인정을 하니까, 형편을 보고 인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형편을 인정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형편을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버리니까 믿음이 마음에서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그런데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 마음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먼저 살리는 일을 하셔요. 말씀으로 살리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너희가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응?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병에 걸렸든 낫게 되밀어라. 그리고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죽을 병 아니고, 이 문제에 어려움 아니라면 어려움 아닌 거고, 고통 아니라면 고통, 슬픔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셔서 사신다면 여러분이 인생 속에, 여러분이 삶 속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